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치우쳐 행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발걸음이 주를 향해 가게 하시고 때로 정로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난다 할지라도 완전히 엎드러뜨리지 않도록, 엎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저희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바 그 분명한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주 성인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오직 주의 뜻만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 암송 잘 하고 계시죠? 네. 오늘 우리 암송할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는 암송이죠.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벨직 신앙고백서 15조를 보겠습니다. 15조 원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담이 불순종함을 통하여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로 전가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 전체가 타락한 것이고 유전되는 악으로서 심지어 태중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원죄는 뿌리로서 사람 안에서 모든 종류의 죄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원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이어서 그분이 인류를 정죄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심지어 세례로도 원죄를 말소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물이 샘에서 솟아나듯이 죄는 이 두려운 원천으로부터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죄에 이르게 되도록 전가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하여 그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자기 죄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패함을 깨달아 알므로써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종종 탄식하게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 죄가 단지 모방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는 펠라기우스파의 오류를 배격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4조 살펴봤죠.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원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원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죄 혹은 잡음죄라고 해서 원죄와 잡음죄로 나누고 혹은 본죄와 실행죄 이런 식으로 죄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죄는 어떤 죄입니까? 모든 죄의 원천이요 뿌리죠. 우리가 실행하는 모든 죄들의 근원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말은 실행된 죄가 있다라는 말이라기보다 실행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경향성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원죄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째로 죄의 기원이 인류의 기원의 때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기원으로 따라 올라가야 그 죄가 어떤 성격의 죄인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원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모든 인간이 실제로 행하는 잡음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원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특별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죄를 살펴보는가 하면 이 아담이 범한 죄와 우리가 범할 수밖에 없는 죄와의 필연적인 상관성,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아담이 타락해서 아담이 타락한 죄의 경향성이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과 아담의 타락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죄를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간 세상 안에 많은 자연재해들, 질병들, 다툼과 질병, 고통과 어려움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기초에 근거해서 이 죄들은 인간의 죄된 경향성, 성향 때문에 생겨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외부적 환경의 요인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물론 외부적인 환경 자체가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 외주부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존재도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의 속으로부터 기원된 것이라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죄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바로 우리 인류의 시조,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결과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질문합니다. 그 선악과 한번 따먹어 가지고 되게 그러네.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는가? 어떻게 이렇게 자자손손 다 죄인으로 태어나도록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그 계명의 성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광범위한 자유를 주시고 딱 하나의 금령만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의 금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규정하시기 위함이고 또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원성을 본래부터 갖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명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하면 그 계명을 제대로 순종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신 이 계명의 성격은 이 죄의 성격은 죄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 이전에 사실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봐서는 안 되고 그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살펴서 아이를 지도해야 될 줄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 뭐 사과 하나 따먹어가지고 뭐 그렇게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타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절대로 죄의 성격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될 존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피조물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인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죄는 매우 무거운 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이 죄는 역사적인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그 신학회에서 지난주에도 우리 합신에서 어떤 세미나가 있었는가 하면 아담은 역사적 실존 인물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의문들이 자꾸 제기되지요? 왜 자꾸 그런 질문들을 제기합니까?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담은 실존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화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아담은 첫째 아담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면 첫째 아담이 신화적 인물이 되면 둘째 아담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도 신화적인 그런 존재가 되고 말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안 돼버리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역사적인 죄다, 실존적인 죄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토록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관해서 아담과 함께 우리도 그 죄에 함께 실제로 동참해서 지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을 가리켜 대개 실제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물론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도 함께 범죄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을 가리켜 실제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브리서에 보니까 레위 같은 경우에 그죠? 함께 그 허리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허리에 함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설명을 따라서 비록 시간적 시점으로 볼 때는 인간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담과 함께 범죄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가리켜서 흔히 실제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언약 대표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언약 대표론. 언약 대표론은 뭡니까?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의 모든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에게도 미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언약 대표론입니다. 저희 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따져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맞다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맞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담이 첫 번째 범한 범죄와 우리가 실제로 범하는 이 자행죄와의 이 관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이제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거,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죄를 논외로 한다 할지라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우리에게 원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심판받을 만큼 충분한 죄를 지었어요. 그것 하나만 봐도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죄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 없이 자녀가 존재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최초 그 사람인 아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부인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아담의 원죄와 우리와 관계성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홀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또 생명이 주어진다고 한들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생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남이 이뤄놓은 농작물을 사서 먹고 남이 길어놓은 물을 사서 먹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행한 그 일은 우리는 유기적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쪽 아파트로 이사를 가가지고 안방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안방 화장실에 담배 냄새가 나요. 제가 놀랐습니다. 왜 놀랬을까요? 왜 여기 담배 냄새가 나는가? 저희 아이가 담배를 피워서 놀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환기 팬이 작동이 되면서 밑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화장실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그죠? 그래서 소리를 좀 지르고 그러기도 했는데요.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들어갈 때마다 그러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것처럼 유기적으로 하여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결정을 내려서 만약에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전쟁에 나서야 돼요. 만약에 북한과 전쟁이 벌어지면 그 전쟁을 여러분들에게 국민투표에서 전쟁하자고 국민투표에서 전쟁하지 않고 대통령과 참모들이 결정해서 전쟁을 치르면 우리는 거기 나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지도자가 내린 결정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이죠. 아담과의 관계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15조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 전체가 타락한 것이고 유전되는 악으로 심지어 태중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오염되는 것이다.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거구절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참회 시 시편 51편 5절 내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는 구절이나 그 다음에 악인은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갔다라고 말하는 시편 58편 3절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이런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등등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증가하는 구절들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서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은 모두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인간의 죄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고 인간의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미움, 시기, 질투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더럽게 하는 것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들은 다 인간의 마음의 부패로부터 시작된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였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그럼 인간의 죄 문제, 이 마음의 부패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노아가 드린 번제, 제사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왜 그러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가? 그 이유는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도 인간의 죄된 본성을 치유할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판으로도 인간의 이 마음의 부패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마음의 이 부패 문제는 매우 뿌리 깊은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사건건 하나님의 법에 반대합니다. 늘 거슬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그냥 죄를 행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 대심에 대한 하나님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가리켜 전적 부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 부패. 본문에도 그 부패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부패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적 부패라는 말이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타락한 인간들 중에도 상대적으로 의와 선을 행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들이 일어나면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어떤 인식 가운데서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하자라고 합의안을 도출해내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학문과 과학을 수단으로 인간의 삶을 개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고 과연 전적으로 부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부패하다는 말은 이런 면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오염되고 부패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지 인간이 행하는 모든 악들은 다 극단적 악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 부패라는 말은. 인간의 오염이 인간의 지정의 인간성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점에서 전적 부패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더럽게 해서 인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인간은 다 치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죄론에서 인류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기에 합당한데 그 이유는 원죄를 갖고 있는 상태만으로도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혐오하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도 원죄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미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보면 흔히 죄를 짓지 않고 유아 상태에서 죽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대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유산도 아니고 만약에 아이가 태중에서 생겨났는데 만약에 부모가 강제에 의해서 그 아이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질문 제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중시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중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선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느낌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유아가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당연히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물론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예외 없이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삶의 기회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간에 예외 없이 다 인간은 다 범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다. 따라서 잡음죄를 범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그런 자들도 심판받아야 되는가라고 질문하기보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 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일부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가?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왜 그런데 다 죽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느냐?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신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원죄와 관련해서 별직 신앙 고백서는 이 세례를 언급을 하면서 원죄는 세례로도 말소되거나 제거될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 별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기도 드 브레가 이 세례를 언급했는가라고 말하면 그 당시 로마 카톨릭 주의자들이 트렌트 공의에서 뭐라고 결정 내리는가 하면 유아들이 죄 용서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세례를 통해서 제거된다라고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했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세례로도 인간의 원죄는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이델베르 유리문답 제72문답에서도 세례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라고 묻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언약의 후손이 유아 세례를 받아도 원죄 오염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죄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가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하여 죄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약의 후손들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삼의 은혜가 주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벨지 신앙고백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자기 죄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패함을 깨달아 알므로써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종종 탄식하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원죄가 없어지지 않다고 하니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하니 뭐 알 수 없다. 그렇게 방만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오히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이 탄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어디에 잘 나타나는가 하면 로마서 7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우선은 율법이 선하다라는 사실을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율법 자체가 선하다라는 사실을 동의하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을 행하기를 원할 수도 없죠? 그리고 율법을 거스리는 바 악을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한다라는 이 말은 율법이 우선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동의한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원하지 않는 죄악을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그 죄를 범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악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러지 않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뭐가 죄를 짓는 거죠?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이 일을 행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나를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든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 육적인 성품 안에 전혀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성품 안에 선한 것이 있다라면 선을 행하게 될 것인데 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지 않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예. 자, 이런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가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했던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펠라기우스파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펠라기우스는 영국의 4세기 때 수도사였죠. 영국의 4세기 때 수도사였던 펠라기우스가 히포의 감독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로마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그것을 보면서 끔찍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를 펠라기우스가 어떻게 진단했는가?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필시 운명론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이 약화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까?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잘못된 모델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생들이 태어날 때 인생들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이 죄를 범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잘못된 모델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펠라기우스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명하신 것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셨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행할 자유를 주셨다고 말이죠. 따라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인간됨을 포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이 인기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16세기 때 어떤 사람이 인간의 죄된 본성의 원죄를 약화시키는 주장을 했습니까? 바로 그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은 뭘 주장했습니까? 아르미니우스는 펠라기우스는 너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좀 병들긴 했는데 그러나 쓸만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50% 어떻게 됩니까? 쓸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50% 인간의 자유의지의 발동,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주장들, 이런 신학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됩니까?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지 않죠. 그저 좋은 제안이나 해주고 우리를 그냥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이런 정도 일만 하는 분이 되어버리고 말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주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원죄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선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원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아담 안에 태어나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원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이 잘못된 부정적 효력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닫고 인식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절망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런 탄식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고 그만 바라보고 그만 의지하는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